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욕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서 28일과 29일에 이어 사흘째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북한의 주권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문제, 군수산업, 그리고 군대 분야에서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사흘에 걸쳐 당 전원회의를 개최한 건 지난 1990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열린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 순찰함 내척이 오늘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위다오 인근 일본 영해에 무단 진입했다고 일본 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가 조금 안 된 시간 중국 순찰함 내척이 센카쿠 열도에 속한 쿠바시바 인근 해상에 진입했다가 90분 정도 뒤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해상보안청 관리들은 이들 함정에 일본 영해에 다시 접근한 총리실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중국 순찰함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것은 지난 17일 이후 13일 만이며 올 들어 32번째입니다. 현재 일본은 이 섬을 실효 지배하면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타이완도 이 섬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 어제 밝혔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휴양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 지역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참석해 미군의 공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무슬림 민병대가 장악한 3개 지역과 시리아 지역 두 곳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무장단체들이 연합군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고와 지휘통제소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소식통에 따르면 어제 세 차례에 걸친 미군의 공습으로 적어도 25명의 민병대원이 숨지고 55명이 다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테러 대응 협력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어제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내 테러 행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 정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상호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도 논의했다며 테러와의 전쟁에서 양측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이번 통화는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란과 동맹인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민감한 시설을 군사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29일 성명에서 사우디 내 6곳과 아랍에미리트의 3곳을 공격 대상으로 올려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또 사우디의 리야드뿐 아니라 민간공항과 석유시설에 대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앞서 지난 9월에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 생산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타이완의 민주주의가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 아래 있다며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유대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타이완의 가장 시급한 도전은 중국의 야망에서 비롯됐다며 타이완은 이 지역의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주권이 박탈되고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크게 실망할 것이며 이에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들은 대부분 북한 문제는 동맹과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과 미군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오보 또는 잘못된 경보를 발령하는 건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감이 원인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이 끼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5m, 서해에서는 0.5 내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킜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9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언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지만 아직 두고 봐야 한다며 상황을 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이 대응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판단을 유보하겠다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라면 미국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접근 방식을 택한다면 우리는 극도로 실망할 것이라고, 그런 실망감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약속했고 만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은 이에 대응할 많은 수단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핵화할 경우 북한의 밝은 미래에 대해 약속했다며 북한이 어떤 길을 택하는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미국이 동원할 압박수단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위협을 재고한 것 같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의 고위급 외교에 관여하는 쪽을 택해 성과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수년 동안 공화 민주 행정부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다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외교와 함께 다른 방침을 택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다면서 그가 그 약속에 전념하고 싱가포르에서 이룬 합의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대부분 북한 문제는 동맹과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1월 3일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후보들. 처음에 25명이 넘던 후보들은 중도 포기 등을 통해 27일 현재 15명으로 줄었고 지지율이 높은 5명의 후보들은 모두 대북 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전미 여론조사 평균 27%의 지지로 선두를 달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군으로 비난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바이든 전 부통령은 CNN 방송 등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원하는 모든 것, 합법성을 줬다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이어온 실용적 관계를 끝내고 중국도 빠져나가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단 하나의 미사일이나 핵무기도 파괴하지 못한 채 어떤 사찰관도 북한 땅을 밟지 못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보다 강화됐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무대에서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러브레터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란 공유된 목표의 진전을 위해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맹국들,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조율된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며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핵합의가 대북 해법에 청사진을 제공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상회담을 통한 하향식 방식보다 실무협상과 다자조율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평균 19%의 지지를 받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 외교협회에 북한과의 평화관계 촉진을 통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감축과 사찰, 70년 된 한국전쟁을 끝내고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관계 촉진을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기회를 증진할 것이란 겁니다. 특히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조율 속에 평화와 비핵화 과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한국 정부의 현 대북 정책과 가장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안보 체제 구축, 궁극적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 제거를 위해 단계적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균 16%의 지지를 받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신중한 외교를 통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이 세대에 걸쳐 모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들과 단순히 악수하는 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고 검증 가능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와 민간단체 평화행동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진지하고 현실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되면 첫 단계로 동방국들과 동맹과의 조율 아래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기 증강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의 대가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워런 의원은 이런 잠정 합의가 북한의 핵능력 감축과 재래식 무기 통제,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멈추게 하기 위한 협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지율 평균 9%인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처음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오랜 시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핵물질 생산과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이를 국제사찰단이 검증하는 대가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초기 동결 합의를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뒤늦게 대선에 뛰어들어 5%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선 북한 같은 불량 국가들을 미국 혼자 상대할 수 없다며 주변국 등 가급적 많은 나라와 긴밀한 관계 속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you can't deal with a rogue state like Korea by yourself. You have to have great tight relationships with all.
블룸버그 전 시장은 당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해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자세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첫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평균 3%의 지지를 받는 앤드류 양 후보는 북한과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길을 찾기 위해서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관여, 즉 대화하고 접촉하겠다는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데이터 포 프로그레스와 커먼 디펜스는 최근에 발표한 양 후보 분석집에서 그가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북 접근법을 선호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도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요 대선 후보들은 오는 14일 첫 경선 코커스, 즉 당원대회가 열리는 아이오와주에서 7차 토론회를 갖습니다. BN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일부 언론과 미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오보 또는 잘못된 경보를 발령한 건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감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작동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새벽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북한 미사일이 홋카이도 동쪽 약 2,000km 바다에 떨어졌다는 속보를 냈다가 25분 만에 오보임을 시인하며 사과문을 냈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한국 동두천의 미군기지인 캠프 KC에서는 공습경보 비상사이렌이 실수로 울려 기지가 잠시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미 제2부병사단 대변인 마틴 크리아튼 중령은 기계 조작 실수로 비상경보 사이렌이 울렸다고 해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캠프 KC는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 부대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빈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최근에 잇따른 사고는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위협한 크리스마스 선물과 새로운 길에 대한 고조된 긴장감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Given the high state of tension, you know, the Christmas gift and all the rhetoric surrounding that, when people hear an alarm, they assume the worst.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하는 오경보는 상황을 오판하도록 만들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se minor, you know, seemingly minor mistakes can have effects that no one.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긴장감이 반영된 오보들로 밀어볼 때 긴장을 끌어올리려는 북한의 의도는 일단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에서 거절당했던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데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certainly succeeding in increasing tension, but so far they fail to force the Trump administration to.
당초 연말까지 도발 수위를 높여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을 바꾸려고 한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오경보가 지난해 1월 13일 하와이에서 잘못 발령된 탄도미사일 경보 사고와 유사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하와이주 정부 비상관리국 직원이 작업 교대 과정에서 경보 체계를 점검하던 중 일어난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머스 카라코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국장은 조기 경보 체계 오경보가 전략무기나 미사일 방어 체계 작동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 질문에 전무하다고 대답했습니다.
Our missile defense systems rely on multiple phenomenology. We're not going to be shooting things off on the basis of a faulty text message.
카라코 국장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지난해 하와이나 최근의 사고와 같은 단순한 오경보 문자에 따라 작동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경보가 우발적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카라코 국장은 이번 오경보를 이유로 미국의 전략 자산이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신뢰도를 문제 삼는 건 전적으로 부적절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포착해 공개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 7월에도 불법 환적 정황이 포착됐는데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가 2년 넘게 꺼져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바다 위 커다란 유조선 왼편에 작은 배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호수로 보이는 줄 여러 개가 두 선박 사이를 잇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북한 유조선과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소형 선박의 모습을 담은 사진 석장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 선박이 북한의 유조선 남산 8호로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정황상 불법 환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남산 8호는 지난 16일과 17일 중국 상하이 근해에서 남동쪽으로 290km가량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외무성은 이런 상황이 일본 방위성 P-1 초계기 등의 정찰 활동을 통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뿐 아니라 관련국들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불법 환적 정황을 포착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11번째입니다. 주목되는 건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 정황이 포착된 시간입니다. 외무성이 공개한 시간은 각각 지난 16일 낮 12시와 17일 오전 9시로 활동 모습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는 시간대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이 불법 환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어두운 밤이나 동이 트기 전인 새벽녘 환적을 한다고 지적했지만 이와는 반대인 겁니다.
They transfers at night or just before dawn.
실제로 남산 8호는 앞선 지난해 7월에도 일본 외무성에 의해 불법 환적 정황이 포착됐는데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불법 환적이 어두운 자정 무렵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북한이 아예 대놓고 불법 환적을 한 겁니다. 남산 8호는 일본 외무성뿐 아니라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제출한 지난 3월 연례 보고서와 9월 중간 보고서를 통해 불법 환적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엔 미국 재무부에 의해 특별지정 제재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선박 추적 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남산 8호는 2017년 9월 이후 2년 넘게 단 한 번도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를 켜고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에서 대북 제재 업무를 전담한 미 전문가가 북한의 제재 회피 기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며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전문가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인들이 이름과 국적을 세탁하며 세계 금융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 사이버 영역에서는 기존 불법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역량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That's their policy. They're trying to get the UN to selectively lift some of the sanctions.
유엔 제재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려는 두 나라의 정책을 반영합니다. 유엔 안보리 내에서는 제재 방향과 관련해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벌써 수년째 제재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점점 강화되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움직임은 이런 분열과 맥을 같이 합니다.
북한의 선박 간 환적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에 큰 우려 사안이었는데요.
The panel has been investigating illicit ship-to-ship transfers of petroleum.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유류 공급망을 악용하고 국제금융체계에서 해외 회사들과 공모하는 정황을 문서화했습니다. 이 북한 관련 유류 거래업자들에게 큰 돈벌이가 되는 시장이 존재하고요. 그 이윤폭은 상당합니다. 이 중국 등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연루돼 있습니다.
북한 전 고위 관리에 따르면 북한이 여전히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There was an investigation of more than two dozen cases of coal exports.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3, 4개 동남아시아 나라들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석탄을 넘긴 정황을 조사했습니다. 러시아 극동항구를 거치는 모습이었죠. 북한은 이렇게 여러 경로를 이용해 가짜 운송을 하고 또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항해 경로를 이탈하고 위조 서류를 이용하는 등 각종 수법을 썼습니다.
그런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등이 해상 작전을 벌였는데 단속망에 걸리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보시나요?
Yeah, at any given time there's quite a few cases and those are all being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상당수의 환적 사례가 적발됐고 또 전문가 패널은 이를 모두 기록으로 남겼죠. 이 기록은 관련 유엔 회원국에게 전달되고 해당국들은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재의 허점을 그만큼 쉽게 찾아낸다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위험한 수법을 써야 할 정도로 제재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The evasion techniques used by the North are constantly evolving.
북한의 제재 회피 기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교해져서 제재를 우회하고 있고요. 또 그만큼 제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가령 북한은 소형 선박에 주로 장착하는 이 클래스 B AIS를 이용해서 환적 선박들이 소형 선박의 안내를 받는 형태로 제재를 우회합니다. 개인의 경우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의 도움으로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기도 하고요. 이런 개인들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르면 이들은 일제히 서류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나타나 새 위장 회사를 찾습니다. 바로 이런 개인들과 회사를 찾아내 제재해야지 이 자산 동결을 위해 제재 명단에 오른 이름만 비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수법을 적발하고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이런 활동을 찾아내 조치를 취하는 데 숙달돼야 합니다. 이 북한이 만든 회사들의 법인 등기부에 북한 국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발행 당국도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많은 경우 홍콩 기업 등의 명의를 빌리기 때문이죠. 합작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 이름을 내세워서 이 북한 국적을 숨기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에 연루된 네트워크는 국경을 넘나들며 돈과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굴지의 금융기관들까지 이용되죠.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홍콩 무역회사가 석탄을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과 북한 은행 관계자가 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회사를 이용해 미국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를 통해 송금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에도 계속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DPRK undertook a six nuclear test in September 2017 and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했고요. 올 들어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한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요. 올해 7번째 신년사를 통해서도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그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문가 패널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에서 활동하시면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뒤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이 느슨해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건 201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해 6월 2일, 8월 5일, 9월 11일, 그리고 12월 결의안을 채택했죠. 그전엔 2016년 3월 2일, 11월 30일에 그렇게 했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엔의 다자제재 체제에서 2018년부터 2019년 내내 새로운 결의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대북제재가 강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대북제재가 다소 느슨해졌다는 뜻은 아닌가요?
I didn't say they've been eased. Eased means you need to take sanctions off.
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제재 완화란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니까요. 유엔 안보리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 제재를 채택하지 않았으니 그전에 통과된 제재만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제재는 그대로 있지만 이후 제재가 강화되지 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대북 제재에 의해서 특히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적하셨는데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은 현재 어떤 수준까지 왔다고 파악하시죠?
A lot of policymakers for many years have doubted the sophistication.
북한이 사이버 영역에서 갖고 있는 기반 시설과 이 기술적 역량에 대해 정책 당국자들은 오랫동안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책 대응이 늦어지게 됐고요. 북한과 외교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를 겨냥한 북한의 정교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이해하고 방지책을 찾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북한은 외화를 획득하고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데 현재 사이버 공격을 통해 벌어들이는 경제적 이득이 다른 불법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많은 사이버 공격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몇몇 공격은 정말 정교했습니다. 2018년 5월 칠레 은행을 해킹해 천만 달러를 국제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를 통해 홍콩으로 빼돌렸고 같은 해 8월에는 인도의 코스모스 은행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서 1,400만 달러를 가져갔습니다. 5시간 동안 28개 나라의 ATM,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돈을 빼갔는데요. 이 기법이 매우 정교하고 계획이나 조율도 철저했습니다. 이 북한은 이 과정에서 방어망을 3중으로 쌓았습니다. 거래 확인 절차를 건너뛰기 위해 스위프트를 위태롭게 만들었고요. 또 은행 내부 시스템을 훼손시켰으며 또 현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사이버 영역에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We are seeing, you know, starting in 2018, 2019,
은행과 실제 현금을 겨냥하는 방식에서 대응과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돈 세탁도 여러 차례 할 수 있는 영역이죠. 많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부문에 비해 규제가 훨씬 덜하다는 것은 북한의 공격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이죠.
그런 공격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So there's three kinds of attacks, really. There's SWIFT attacks.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스위프트 전산망 공격,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 그리고 가상화폐 채굴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국은 금융 부문과 기관에 적용하는 기존 규제를 가상화폐 영역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돈 세탁 방지 의무가 있으니까요. 아울러 수상한 거래를 주시하고 정부의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 자산을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매우 견고한 정보 교환과 협조 체계도 구축돼야 합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사이버 공격 정보를 사법, 금융기관 등 각 부처와 민간 부문, 그리고 다른 나라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대응 기법도 서로 나눠야 하고요. 또한 사이버 공격이 다른 부문이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분리 기법도 개발해야 합니다. 여태껏 보지 못한 훨씬 정교한 공격과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고도로 훈련된 세력을 상대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들인 거죠.
지금까지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와의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금수 품목인 석탄과 유류를 운반하는 선박들이 올해 100여 차례 북한 남포항을 드나든 것으로 민간 위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에 반입되는 정제유의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를 촬영한 24일자 위성사진에 대형 선박 두 척이 정박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포착된 이들 선박들은 길이가 각각 약 150m와 130m로 며칠 전까지 해당 지점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박이 이뤄진 시점이 최근이란 의미입니다. 이들 선박 두 척은 모두 선박의 적재함 덮개가 열려있는 상태로 정박 지점이 석탄 항구인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석탄을 싣거나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항구를 촬영한 다른 날짜의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이런 방식으로 12월 한 달 동안 최소 5척의 선박이 이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간을 되돌려 올해 1월부터 살펴보면 이달 24일까지 해당 항구에 정박한 선박은 최소 71척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별로는 11월 9척이 해당 항구에서 포착돼 가장 많은 선박이 드나든 시점으로 기록됐고 이어 8척씩이 확인된 2월과 5월, 8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1월과 3월, 7월 등은 단 3척씩이 발견돼 평소보다 정박한 선박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위성사진이 촬영되지 않거나 구름으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날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해당 항구에 정박한 선박은 71척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2017년부터 북한 석탄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선박들이 석탄을 실어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로 향했다면 이는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올해 2월 촬영된 또 다른 위성사진 서비스의 사진을 살펴보면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해 구글 어스에 공개된 해당 위성사진에는 길이가 175m에 이르는 대형 선박이 석탄 항구에 정박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특히 이 선박의 적재 공간 위로 석탄 등을 옮기는 대형 크레인이 뻗어 있어 당시 석탄을 싣는 작업 중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박은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압류해 매각 처리한 와이즈 어네스토와 길이가 비슷합니다. 앞서 와이즈 어네스토는 이곳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인도네시아로 향했다가 억류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서도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올해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 정박했던 선박은 최소 47척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4월을 제외하고 매월 2척에서 6척의 유조선들이 해당 시설에 1, 2일간 머물다 떠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약 150에서 200m 떨어진 해당 지점이 수중 파이프로 연결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유조선들은 외부에서 확보한 유류를 이곳 하역 시설을 이용해 내륙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정제유의 연간 양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이 매년 연간 상한선을 크게 넘어서는 유류를 반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산하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은 농업, 에너지, 재난관리 분야 등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5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북한은 이 기금의 지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출한 제안서에서 국토환경보호성과 농업성 등 7개 관련 부처가 유엔 식량농업기구 녹색기후기금과 공조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이 지원하는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 내 관련 기관의 제도적 미비점과 이를 개선하는 데 드는 자문, 물품 구입과 부대 비용 등 75만 2,100달러의 자금을 활용해 북한이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2년에 걸쳐 관련 부처들의 업무 재편, 그리고 필요 장비와 물자 등의 추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지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북한 국가기관들과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평가 항목을 통해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사업 진행 경과를 수시로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2397호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식량농업기구가 사업에 필요한 물적, 금전적 사항을 1차적으로 관리합니다. 또 식량농업기구 북한 사무소는 이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유엔 회원국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은 내년 1월 관련 정부 부처들이 녹색기후기금, 식량농업기구와 3자 협정을 맺고 3월경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2019년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조치가 활기를 띈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교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국제사회 대북 지원 모금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내부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의 방북을 허용한다면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에 좀 더 적극 나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 한 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변화를 안소영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속에 올 한 해 주목된 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유연성이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라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들은 북한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인도주의 목적의 특정 사안은 제재 면제 대상이라는 조항이 탄력을 받은 겁니다. 2019년 12월 25일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건수는 40여 건, 지난해 허가한 17건보다 2배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 WHO, 월드비전, 유럽연합, 독일의 세계기아원조, 프랑스의 트라이앵글 제네레이션 휴머니테어 등 8곳의 면제 신청을 한꺼번에 승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WHO는 아일랜드의 구호단체 컨선 월드와이드와 차량 석대의 대북 반입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질병 예방 백신을 위한 연구소와 장비 등 43개 품목을 허가받은 지 사흘 만에 추가 면제 조치를 받은 겁니다. 올해 안보리는 대북 지원단체에 대한 면제 허가 건수만 늘린 게 아닙니다. 이들이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지난해 최대 5달이 걸렸던 절차가 올 여름 한 달로 줄어든 데 이어 더욱 짧아진 겁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유엔 대표는 지난 13일 VOA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가 빨라져 신청 후 5일에서 10일 안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기간이 단축되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입니다. 프리미어 어전스와 유엔 인구기금 등 6개 기구가 한 달 안에 면제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신청에서 승인까지 5개월 넘게 걸렸던 유니세프의 4월 신청은 8일 만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앞서 안보리의 더딘 심사 과정을 지적했던 재미 한인의사협회는 지난 7월 하버드 의대와 존스홉킨스 대학과 함께 최근 2년간의 유엔을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올해 신청에서 승인까지 평균 보름이 걸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평균 99일이었던 지난해와는 사뭇 달라진 겁니다. 이 같은 안보리의 변화는 인도적 지원 활동을 벌이는 국제구호단체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구호단체들은 제재로 인한 대북 지원의 차질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제재 때문에 송금 창구와 생필품 공급망이 제한되고 지원 물품을 싣고 갈 선박조차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유니세프는 안보리에 신청한 대북 반입 물품 일부가 거절된 첫 사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Last week we had the first rejection of some of the items that we submitted to the sanctions committee ever. We also know the sanctions committee process takes longer, so it takes us between 6 to 18 months.
유니세프는 또 치료약 등 물자 반입에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각국의 조치도 눈에 띄는 한 해였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11월 의료와 수술 장비 등의 대북 수출입과 운송 등을 금지한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품목에 대해 대북 지원과 관련한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파비안 마인피시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정 세코 공보담당관은 이번 조치는 안보리가 제재 면제를 인정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기타 물품 반입에 대해 스위스법으로도 반출을 승인하는 것으로 법적 확실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제재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아예 대북 활동을 접은 구호단도 있습니다. 21년 동안 북한 지원 활동을 해온 핀란드의 민간단체 핀란드 개발협력기구 피다가 대표적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국제금융체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PEC 조치로 활동이 어려워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Save the Children, 국제구호단체 Humanity and Inclusion도 제재로 인한 자금 유입 경로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북한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9년은 대북 지원 자금 모금 규모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내기도 합니다. 12월 11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모하메트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은 올해 북한 내 취약계층 380만 명을 돕기 위한 유엔의 인도주의 사업에 1억 2천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8,700만 달러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 breakdown in diplomacy with no human rights or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Meeting the population's basic needs of food, access to essential health services. As well as to clean water and adequate sanitation.
기본적인 식량과 보건, 깨끗한 식수, 위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자 인권의 기본인데 북한과의 외교가 주춤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유엔 국가팀도 북한 주민 40% 이상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어린이 20%가 발육부진 상태로 신체, 인지 발달 장애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식량난과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암울한데 지원자금은 목표액의 20%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활성화하려면 북한 정권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특히 북한 당국이 6년째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국제기구의 현지 농작물 수확량 조사 등 북한 내부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약 지역 주민들의 식량 섭취량과 영양 상태, 작황 실태를 조사해야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효과적인 대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물품이 대상 계층에 제대로 분배됐는지에 대한 투명한 검증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2010년부터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환자 치료와 예방을 위해 1억여 달러를 지원해온 국제협력기구 글로벌 펀드가 지난해 대북 사업을 중단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구는 구호단체들의 잇단 도움 요청에 따라 내년에 신규 대북 지원금 4,170만 달러를 승인하고 북한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사업 현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독립적 검증을 포함한 최종 합의안에 북한이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는 외부 지원이 북한 정부의 책임을 덜고 무기 등 군사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배고픔에 고통받는 주민들은 조건 없이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부딪혀왔습니다. 2020년 새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외교 행보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2019년 한 해 북한의 경제가 뚜렷하게 개선된 조짐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향상과 사회주의 자립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 가는 중대사입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의 제재로 전년도 교육이 반토막이 나자 전방위적인 경제 살리기를 강조한 겁니다. 실제로 국제무역센터와 한국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7년 55억 달러에 달했던 북한의 교역액은 지난해 28억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수출은 2억 4천만 달러로 31억 달러에 달했던 2015년보다 90% 이상 줄었습니다. 게다가 경제 성장률도 2017년 마이너스 3.5%에 이어 지난해 마이너스 4.1%로 2년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엔은 연초부터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 380만 명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고했고 평양 등 주요 도시의 주택과 아파트감도 이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 해제에 올인했지만 회담 결렬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미국의 제재 해제 양보를 거듭 촉구하는 북한 당국의 이런 모습은 경제가 어렵다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North Korean economy were really doing okay, then why, you know, push the issue? Why try to?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해제가 막히자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자력갱생을 강조했습니다.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때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원료와 자재, 설비, 제품의 국산화, 과학기술 위력 강화, 삼지연과 원산 갈마, 양덕 온천지구 등 3대 관광지구 건설 총력, 군수시설을 통한 민수품 생산을 독려한 겁니다. 또 외환안을 내부에서 충당할 목적으로 과거 자본주의 퇴폐 문화로 비난하던 술집과 노래방 등의 개업을 일부 허용하고 평균 150에서 250달러에 달하는 손전화기 단말기, 유심카드, 직불, 선불카드 결제를 확대해 외화로 지불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올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현 서울대 교수는 26일 BOA에 제조업 성장률이 무역 부진의 충격으로 축적돼 음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교역 규모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 혹은 그 이하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무역센터에 따르면 북중무역은 올 1월에서 10월까지 전년보다 14.8% 증가해 약간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에 지난해 거의 최악이었던 북한의 경제가 올해 아주 약간 회복됐다며 하지만 문제는 수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the main thing is the export, the level of exports are not near high enough to bring in the imports they need them.
1월에서 10월까지의 누적 적자액이 19억 달러에 달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수입을 가져오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란 겁니다. 김 교수는 이달 초 언론 기고에서 경제 제재는 무역과 외화 수입 충격에서 출발해 시장과 산업까지 타격을 미칠 수 있다며 북한의 외환 보유액이 앞으로 매년 10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다른 것으로 충당한다 해도 제재 누적 효과와 해마다 2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로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며 언젠가 외환 위기가 시한폭탄처럼 터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26일 BOA에 북한의 외환 위기는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제재를 통해 타격을 완화하는 요령도 터득하고 있다며 북한의 안정을 비핵화보다 더 중시하는 중국이 지원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불안한 교역 상황에도 시장 환율과 쌀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배경엔 북한에서 통영이 활발한 위안화를 지원하며 통화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와 보전 담당 책임제 역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한계 때문에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을 자주 오가는 중국 내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BOA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지나치게 높은 할당량과 자금 요구 때문에 많은 기업소와 농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인센티브는 고사하고 각종 세외 부담과 충성자금 등 요구를 메우기 위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허다해 향후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물자 공급의 부재와 군대 등 특수기관에 우선시하는 고질적인 체계가 포전 담당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본, 물적 토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라는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 하나.
조지타운대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커 외화벌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태풍이나 가뭄 피해가 적어 곡물 생산이 소폭 감소에 그치고 에너지는 수출 금지로 내수 시장에 풀린 석탄과 화력발전소 설비 개보수 등으로 상황이 약간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김병현 교수는 올해 농업 작황은 나쁘지 않았고 외부 원조 덕분에 크게 변동하지 않았으며 눈에 띄는 건강, 보건 위기도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일부 취약계층 중심으로 다소 악화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가 여전히 근지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국제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동호 원장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북한 경제가 근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밀매를 통한 수입원 창출, 인센티브 제도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국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조 원장은 북중 접경 지역의 밀무역이 과거와 달리 현재는 자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외환 보유액도 상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 북한 관련 새 책을 펴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출판 기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생활 향상에 올인하면서 경제의 질적 전환을 시도해 제재에 버틸 체제 내구력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은 현재 불가능하지만 내부 동력은 확보한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두 번이나 올라 미국 때문에 인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인민경제 생활이 어렵다는 걸 사실상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과거 고난의 행군 때처럼 굶주리기보다는 시장과 돈, 수백만 대에 달하는 손전화기를 사용하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경제에 관해 고민이 클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브라운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는 과거처럼 번영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 수뇌부가 개혁개방을 위한 움직임과 기존 스탈린식 통치 방식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y can't have both. So I'm thinking they're moving toward the market. They're starting.
브라운 교수는 김 위원장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는 없다며 시장화와 자유를 향해 가려는 변화, 이 변화에 저항하려는 세력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 효과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 있다며 지금처럼 북한의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보다 계속 앞선다면 내년 북한 경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그룹홈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금된 돈은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지역의 온라인 비영리 모금 사이트인 기브아시아에서 탈북 청소년 그룹홈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모금 운동을 시작한 유튜브 채널 아시안보스는 서울에서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김태훈 우리들의 성장이야기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아시안보스가 모금 사이트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돌볼 수 없는 탈북민 어머니를 만난 것이 계기가 돼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가시고 나면 아이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당장 급한데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 훨씬 지나서 그 아이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때가 2006년으로 김 대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탈북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늘어나 현재 탈북 청소년 10명이 김 대표와 함께 살고 있고 아이들의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합니다. 김 대표는 또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라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탈북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안보스는 이번에 모금된 돈이 김 대표와 함께 살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의 생활비뿐 아니라 탈북민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도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국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좋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북한 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만큼 성장하지 못해요.
김 대표는 아직도 한국에서는 탈북민을 비주류, 소수자로 보는 시선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크라우드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을 조합한 용어로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 모집을 중개하는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 기부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안보스는 이번에 기부아시아를 통해 미화로 약 4만 3천 달러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정오 현재 118명이 적게는 $5.8에서 많게는 $582까지 모두 4,700여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22년 12월 30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 설립됩니다. 소련의 초대 지도자 블라드미르 레닌이 러시아 제국에서 사회주의 대혁명을 일으킨 건 1917년이지만 소련의 설립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레닌을 위시한 볼셰비키 정부가 1922년 내전에서 승리하고 12월 30일 열린 1차 소비에트 대회를 계기로 소련의 창설을 선언한 것입니다. 연방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소련은 이후 제2차 대전을 거치며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해 15개 공화국으로 확대된 남아시아와 북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사회주의 국가연합으로 민족과 언어, 문화가 다른 국가들을 이념의 굴레로 묶어놓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추진한 자유화 물결이 일어났고 연방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91년 12월 소련은 탄생 이후 69년 만에 해체됩니다. 2006년 12월 30일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사담 후세인은 1979년 7월 집권한 이후 24년간 통치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4월 바그다드가 연합군에 의해 함락된 이후 권좌에서 축출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미군의 붉은 새벽 작전으로 고향 티크리트 인근 지역에서 은신 중 생포됩니다. 후세인은 반인륜적인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후세인은 1982년 7월 두자일 마을에 있는 시아파 주민 150여 명을 자신의 암살 기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처형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 법원은 두자일 마을 처형 사건과 관련해 2006년 11월 후세인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006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